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이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죄악되며 또 사단은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실 때에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빛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듣는 청중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비유를 해석해 나갈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메시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비유의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비유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이 전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디데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비유에서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섯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비유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어 일을 시키기 위해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제3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9시,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서성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또한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은 하루에 다섯 번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그리고 9시에, 그리고 12시에, 또는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다섯 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일하도록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봉사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너무 디테일하게 적용해 나갈 때에 그 사실을 놓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수고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고 있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한 임금과 같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해서 싹스를 얻고 그 싹스를 통해서 생활에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해서 임금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일할 기회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일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사단을 위해서 일하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든지 둘 중에 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17절에서 23절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로마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두 가능성만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든지 의의 종으로 있든지 두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얻게 되는 그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그 시간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해서 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은 일하도록 창조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을 위해서 일하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묵상할 때에 3절과 그리고 6절과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참 그 깊이 다가왔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ing nothing,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주인이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업가들이 이름을 날리며 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놀고 있는 게으른 사람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뭐 선교사들이나 뭐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뭐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확대하여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그런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기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미국에서는 뭐 아내들도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의 일들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 목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 가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자녀들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떠한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요셉의 삶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친 이후에 아마 앙심을 그를 품고 그를 감옥에 가뒀는데 또 감옥에서 또 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총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과 감옥에서 있었던 그 삶과 또 총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는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였고 성실하였고 근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요셉으로부터 보게 되었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종의 위치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위치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자신에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남다른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팔려가서 비참한 처지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그의 모든 지위와 또 환경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교회를 돌봤는데 어떤 분들은 안에서 어떤 분들은 뭐 잔디를 깎고 어떤 분들은 또 환경을 조성하면 한 가지 목적이죠. 그렇죠? 다른 곳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화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안에 실내에서 교회를 청소하며 또 찬송가를 정리하시는 분도 한 가지 목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날은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자들에게 보상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들에게는 보상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곧 일하는 시간이 다 지났고 이제 그 품꾼들이 보상을 받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 보상이 주어졌는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비유의 상세한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보면요, 상당하게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따져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 상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 즐거움이 분배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많은 청중들을 먹이셨을 때에 거기에는 어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보상이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이며 완전한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맨 나중에 온 사람들까지,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일한 것을 따라서 정확히 계산돼서 지불되는 그 삭시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의 보상이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일할 때에 늘 명심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한 대가에 정당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신들은 더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정당한 그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선행만으로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기 때문에 마땅히 천국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유에서는 이들의 불평이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일한 것에 따라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충분히 고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합당치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결코 불평의 이유가, 불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불평하는 것도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그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겼는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9시에도 12시에도 그저 장터에서 서성이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더 가치 있는 일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분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여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지금 전혀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그것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충분하게 넘치도록 주는 것이 주인의 그런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에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며 또 특권이며 또 감사해야 할 그런 이유가 됨을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가장 먼저 설교하는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할 거리가 없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저에게 후하게 주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는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지금 잘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그 삶을 보다 가치 있는 그런 일에 그 쓰도록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어떤 인자한 그 할아버지 또는 그 부모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손자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결코 스스로는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그 아이가 너무 미안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를 또 격려하고자 조그만 그런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했을 때 상으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심부름의 가치를 따져서 결코 그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인자한 그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를 너무 사랑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부탁하고 그것을 했을 때 자, 상이다라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하고 나서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상급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천국,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시는 그 면류관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서 감히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서 일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영광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썩을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썩을 육신과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함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이유인지,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일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든지 간에 한 가지 목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힘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전생의 동안에 어렸을 때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것 또한 큰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인하여서 자랑하거나 또한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수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